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405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가 손에 저 우를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두 주 전에 이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말씀 읽으면서 흰말 탄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성도들 중에 몇 분이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성경에는 이 흰말 탄자가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오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흰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흰말 탄자가 누구의 명령을 받들고 나오냐면은 내 생물이 오라 그러죠. 명령을 내립니다.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 너의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와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명령을 듣고 흰말 탄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온 우주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히 어느 누가 예수님에게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그것도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흰말이 나왔고 두 번째로 오라 명령을 내릴 때 붉은 말이 나왔죠. 세 번째 오라 할 때에 오늘 보게 될 검은 말이 나왔고 네 번째 오라 명령을 내릴 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흰말과 이 네 마리의 말은 다 동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자, 그러면은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한다 그랬죠. 검은 말은 오늘 보게 될 말씀인데 경제적인 재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은 땅의 4분의 1을 해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망과 음부와 연관이 되어 있는 파멸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말들이 지구를 파멸시키는, 악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면요. 흰말도 똑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됩니다. 흰말이 멸류관을 받았고 화를 가졌고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더라 그랬죠.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말이 파멸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흰말도 파멸을 상징하는, 겉으로 보면은 흰말이기 때문에 평화의 몸을 가지고 오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파멸을 숨기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 흰말은 그리스도를 위장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멸류관을 썼다고 그랬죠. 이 흰말 탄자가 쓰고 있는 멸류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는 싸워서 쟁취하는, 싸워서 내가 쓰는 그런 멸류관입니다. 승리의 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쓰고 나오시는 관은요, 스테파노스가 아닙니다. 디아데마라고 하는 관이죠. 디아데마. 이것은 태생적인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즉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자연스럽게 물려받아서 쓰는 왕이지 그런 왕관이지 스테파노스가 아닙니다. 그러니 사탄은 절대로 이 디아데마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가 쓰는 것이 바로 스테파노스죠. 싸워서 쟁취해가지고 쓰는 멸류관이, 왕관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러니 이 적그리스도가 쓰는 왕관과 예수님께서 쓰시는 왕관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왕관이죠. 고로 흰말을 탄 이 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 흰말탄 자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다라고 하는 니카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복하다, 굴복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나가서 너 무릎 꿇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 무릎 꿇어 아니면은 죽어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너 무릎 꿇어 안 그러면 죽어 그러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심판을 행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신사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는 분이죠. 문을 열어라. 네가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얼마나 신사입니까?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안 그렇습니다. 니카오, 억지로 문을 막 열고 안 열면은 죽어 이런 거죠. 그러니 강압적으로 그 전쟁에서 내리누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대환란은 이 첫 번째 인을 떼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대환란은 평화를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나타날 때는 전혀 모릅니다.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아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위기에 이 나라를 구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의 등장으로부터 대환란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흰말탄 자의 나이는 아마도 예수님처럼 흉내를 낼 것이기 때문에 한 30세 정도 된 남자가 될 겁니다. 그러한 존재가 나타나면 바로 대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시죠. 그때 붉은 말 탄 자가 나왔습니다. 붉은 말 탄 자의 역할은 이 땅 위에서 평화를 제거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환란기가 무서운 이유는 사람의 마음 속에 화평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성 속에 화평이 없으니까 이거는 서로 죽이고 그리고 속이고 잔인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평화가 제거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이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시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환란기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도망다니면서 구글이라도 하면 참 좋은데 그때는 그것도 못할 겁니다. 아무리 산속에 숨어있다고 할지라도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다 찾아낼 것이고 핸드폰으로도 연락도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순간 내 위치가 바로 들통이 나겠죠. 사랑이 식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예수를 믿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데려가시고 한 사람만 남겨지게 되면은 그 남겨진 사람은 정말로 힘든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입니다. 그는 손에 저울을 쥐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저울은 여러분 그 사진이나 그림에 보면은 천칭, 접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렇게 양쪽에 접시가 놓여져 있는 그 저울을 말하는 것이죠. 내생물들 사이에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있었는데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보리가 석 대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즉 이 저울은 동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재앙을 말합니다. 사탄이 먹는 것을 손에 딱 쥐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천칭, 이 저울을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밀을 살려고 하는데, 보리를 살려고 하는데 저울을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그 재래시장에 가시면요, 뭐 쌀을 사거나 쌀 한 대만 주세요 그러면은 저울 안 잽니다. 그냥 바가지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주세요 그러면은 좀 더 얹어주기도 하죠. 그런데 저울을 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한 톨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재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고대 식량을 사급할 때 천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눈 대중으로 서로 인심이 있잖아요. 눈 대중으로 조금 더 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언제 이 천칭을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냐면은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에 이 저울을 사용을 했습니다. 한 톨이라도 어김이 없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곧 식량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밀과 보리는 가장 값싼 식량입니다. 이 값싼 식량까지도 저울로 정확하게 달아야 될 정도라면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죠. 한 남자가 하루에 일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 보면요, 지금도 후하게 쳐서 남자가 나가서 노동일을 하고 받는 돈을 10만 원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그 10만 원을 가지고 하루 일해서 밀 한 대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밀 한 대,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을 해보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사람들이 줄을 쭉 늘어서서 배급, 식량을 배급받는 것, 그것도 돈이 있어야 이 10만 원을 주어야 밀 한 대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밀 한 대를 가지고 4인 가족이 며칠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 식량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더 많이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더 많이 가져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를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한 그 인플레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죠.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뉴스 앵커가 뉴스를 마치면서 방송 사고를 냈죠. 그가 마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앵커 일을 그만둡니다. 여기서 받는 생활비로는 더 이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한 달 월급으로 받는 생활비가 햄버거 세트 7개를 겨우 살 수 있는 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김밥과 같이 보통 사람들이 편하게 시장에서 사서 먹는 음식이요, 무려 8배나 올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김밥이 지금 한 줄 얼마입니까? 2,000원 정도 하죠. 제가 2,000원보다 더 하던데요. 2,500원, 3,000원 그렇게 하던데 일단 2,000원을 보면요, 김밥 한 줄이 지금 16,000원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정도로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이 힘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사 먹겠습니까? 네, 지금 이러한 분위기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셋째 재앙이라 그랬죠. 둘째 재앙에 이어서 일어난 세 번째 재앙이기 때문에 더 절박합니다. 둘째 재앙이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화평을 제해버렸죠. 이 마음속에 사람들 속에 악한 게 있는 겁니다. 서로 죽이고 평화가 없습니다. 이때는 짐승의 표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돈이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참 힘든 때죠. 사람들이 곡식을 사간다고 할지라도 화평이 없기 때문에 틈만 보이면은 때려 죽이고 그걸 자기가 훔쳐갈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바깥 출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밖에 나가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약탈이 있는 그러한 때이죠. 대환란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근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완벽한 기근은 아닙니다. 보리와 밀은 수확이 어렵지만은 이 감람나무는 또 포도주는 기근 속에서도 잘 자랍니다. 생존력이 강하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와인도 즐길 수 있고 또 빈부의 격차는 굉장히 심화가 될 것입니다. 참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차근차근 다 준비가 되어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화평이 조금씩 지금 아주 많이 제거가 되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이후로요, 지구상에는 연간 1500만 명 정도가 기근으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010년 9월 이후부터 그 이후로 국제 곡물 가격이 그 이전보다 두 배로 올랐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곡물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FTA로 엮여져 있죠. 그래서 이 FTA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농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에서 우리가 당신의 자동차를 사줄 테니까 당신 쌀 시장 개방하시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라가 쌀 시장을 개방을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쌀 시장을 보호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싼 쌀이 죄송합니다. 싼 쌀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민들은 쌀 농사를 짓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은 쌀 농사 짓는 거 결국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느 한 나라에서 쌀을 많이 경작을 해가지고 그 쌀을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쌀을 버리고 이제 다른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FTA가 잘 진행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상이변이 생겨서 그 나라가 흉작이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쌀은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쌀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국제 메이저 곡물 회사 5개 회사가 있어요. 많지도 않습니다. 5개 회사가 있는데요. 이 5개 회사에서 전 세계 물동량, 곡식의 물동량의 80%에서 90%를 이 5개 메이저 회사가 전부 다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굴지의 회사들이 이 곡물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만은 이 5개 메이저 회사에서 방해를 해가지고 결국은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메이저 회사 5개 회사가요, 아주 강력한 권력을 그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전 세계 곡물가를 엄청나게 치솟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그 곡물을 손에 쥐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물을 손에 쥐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통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런 세계, 뭐 경상도 말로 요이똥 되면은 그럼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다 갖추어버린 것이죠. 이상 기후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곡물 생산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곡물을 손에 쥐고 있는 이 단체들이 급부상하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도 급부상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데드라인에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상이변이 조금만 더 지속이 되면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서 통치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환경, 상황이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는 아닐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에덤 퍼거슨이 쓴 돈의 대폭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독일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초인플레이션을 겪은 것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보면요, 사진 혹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1920년대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여인이 마르크입니다. 독일의 마르크를 아궁이에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불을 지피는 것이 더 돈이 안 든다라는 것이죠. 더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 돈을 사용을 합니다. 벽지에 뭐 붙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돈입니다. 청소부가 길가에서 뭔가 쓸고 있죠. 돈입니다. 종이짝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저 돈입니다. 1920년대에 독일의 대공황입니다. 사람들은 내 시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 휴지주걱이 될 수도 있는 돈에 생명까지도 걸고 있습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저 돈 때문에 신앙의 정조까지도 팔아버리고 사람도 죽이고. 근데 쌓아둔 돈이요 저렇게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면 그때 통곡을 하면서 우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에덤 퍼거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달러가 저렇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러가 저렇게 될 것이다. 독일이 저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양적 완화라고 그러죠. 아마 여러분 얼마 전까지 양적 완화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는 겁니다. 미국에서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했었죠. 해서 돈을,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어냈습니다. 자연히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저때 부자가 되었던 부류가 있습니다. 1920년대 독일에서 부자가 된 부류가 있었는데요. 농부들입니다. 농부들은 손에 곡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물물교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득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치품과 쌀 조금과 밀 조금과 교환을 했던 것입니다.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집 한 채를 바꾸었다고 그럽니다. 감자 한 자루를 가지고 은행 상환금을 은행장을 만나서 다 상환을 하는, 다 갚아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돼지 옆구리 살, 저기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옆에 있는 돼지 옆구리 살 조금이 그랜드 피아노와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계란을 5조 개를 살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계란을 딱 한 개밖에 못 샀다고 그럽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대환란이 올 것을 대비해서 시골에 농사 지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도 엄청난 수의 시위자들이 농촌을 돌면서 농촌을 급습을 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그렇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 남아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지, 그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시골로 다니면서 약탈할 겁니다. 그러니 시골에 내려가실 분들은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혼자 가시면 안 되고 두 가정, 세 가정 같이 가되 조직적인 군사훈련도 받으셔야 되고 총기도 가지고 가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무술도 연마하셔야 되고 막 그렇게 해서 가야 됩니다. 사실 그것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일어날 대환란은요 1920년의 그 대공황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환경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농작물은, 곡물은 급격하게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반드시 변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뭐 졸린 분도 계실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한 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또 한 부류는 날이 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의로워지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시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정에 깨우시는 것, 목사님이 해야 하는 것, 자녀를 해야 하고 이런 사건들 있죠. 이거 보면서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악해지면은 목사고 뭐 장로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심이, 이 본성이 드러나면은 사람은 정말로 악해질 대로 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해야 되겠다. 날이 갈수록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 그때 남아서 시골 다니면서 농사 지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주께서 오실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 말 표현도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버려둠을 당하는 거. 여러분, 버려둠을 당한 성도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 단 한 개의 교회만, 빌라델피아 교회만 지구상에 임할 이 모든 환란을 피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머지 교회들은 뭡니까? 나머지 교회들은 이 환란 속으로 들어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사람 잠을 자다가 한 사람 데려가시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대환란 속에서 이 고통을 다 당해야 될 것입니다. 유비무환, 내게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에 대비를 하는 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대비를 하는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천년 또 역사적인 전천년 이런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는 성도는 성령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동행하셔야 됩니다. 명절이라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명절에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실수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잠자고 있다면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무뎌져 있다면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내 앞에 섰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보십시오. 정신을 반짝 차리십시오. 정신 반짝 차리셔서 이때는 내 때가 아니다 이리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서 가고 있는 징조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